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가 뉴욕시와 뉴저지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는 지체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고 싶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두 개의 메시지를 통한 특별집회를 하게 됨을 인해 기쁩니다. 함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하늘에 속한 이상의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우리의 주된 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었는데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상에 속한 이상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상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제 안에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의 문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의 제목은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 읽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의미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회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회복의 의미는 복원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손상이나 상실이 발생한 후에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많은 손상이 있었고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계시들이 잃어버려졌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난 많은 거룩한 말씀들이 상실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회복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복원하는 것이며 어떤 상실과 손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원 서점을 찾아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책들을 찾아볼 수 있죠. 왜 니영재님은 정상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부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입니다. 저는 또한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이기는 자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슈퍼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참조 구절에 있죠? 이것은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회복 안에 오래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훈련이라는 메시지에서 메시지 1번을 보면 그 특별한 책에서 청년들을 위한 훈련이라는 책에서 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이영재님은 아주 부담이 강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권위 아래로, 사탄의 권위 아래 저는 있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저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용서는 바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완전한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유업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 유업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우리는 유업의 어떤 샘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또 영원 미래에 우리 모두는 이 유업의 완전한 유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 삼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하고 계신 것, 그분이 하실 것,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유업이 있다고 말했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해 하십시오. 다만 저를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저를 적셔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영을 훈련하여, 고린도서 4장 13절처럼 훈련하여 당신 안에서 참된 믿음의 영,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이 여기 참조 구절은 없지만 22절을 보신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서서라고 말합니다.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동맹을 말합니다. 사실상 동맹을 말합니다. A-L-L-I-A-N-C 동맹을 말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과 동맹한 생활을 가졌다는 것이죠. 삼일 하나님이 바울의 동맹군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일 하나님을 그의 조력자로, 그의 동맹군 안에서의 조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저의 도움으로 받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동맹군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조력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의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드릴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개요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이상이란 책입니다. 저에게 정말 부담이 있는 것은 제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전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여 이 책을 기도 가운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책임 형제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읽었을지라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새로운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옛날 버전은 이미 다 책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새로운 버전에는 페이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최신 버전에서는 제가 여기서 조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새로운 버전의 책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여기 소제목이 있는데 시대의 완전한 이상을 긴밀히 따름이란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 니 형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분은 공격의 대상이 되셨다. 1934년 형제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누군가 기회를 잡아 어떤 소요를 일으켰다. 형제님이 아주 근심하게 되셨고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워치만니 형제님을 위로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형제님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천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전파하고 택한 길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천연적인 우정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둘은 아주 분별되어 있죠. 서로에게 분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부 사람이고 당신은 남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길을 취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람으로서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따른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형제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형제님 알기 원합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이 길을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 길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 더 이상 이 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네 형제님이 바뀌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이 길을 취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 길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취하는 것은 형제님 때문만이 아니라 형제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길을 취하는 것은 저는 또 이 길을 형제님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니키 형제님에게 제게 말을 교통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성도들에게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이 전시간 훈련을 통과한 후에 FTTL을 통과한 후에 얼마 후에 그들이 떠나버립니다. 왜 그들이 떠납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 이상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경륜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회복에 이러한 실제적인 이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리키 형제님이 아십니다. 어떤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주 유망한 형제들이었죠. 그 어떤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했고 더 이상 우리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누군가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는 상처받고 마음 상하죠.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우리의 용서하시는 생명으로 취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취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떠나는 것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최신의 회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떠날 때 여러분은 누군가나 누군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영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마음 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리아 석상과 같다. 대리석 석상과 같다. 그 성당 밖에 서 있는 그 동상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한 석상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석상이 아닙니다. 이영재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상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용서하는 생명으로 취하고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것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길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님의 회복의 최신의 이상 아래 있는 것입니다. 최신의 회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주님의 회복에 관한 다만 정보만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회복에 관한 거대한 이상을 갖기, 계시를 갖기 원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리영재님이 여기서 말한 이것이 리영재님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천연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64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영재님이 여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성한 삼일성을 통하여 사람 안으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가 되고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이상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따른 이상이었고 우리가 또한 그 동일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나머지 구절들도 다 읽어보시기를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제가 모든 세부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신약 안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린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 자세한 세부상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리키 형제님이 학부모 집회하시는 거나 청소년 중고등부 집회하는 것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형제님이 교통하신 모든 것이 형제님이 교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 이 구절들은 우리가 건강한 말씀, 생명으로 충만한 말씀을 따르라는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신화나 족보에 착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경륜보다 그것을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멘해야 합니다. 건강한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경건에 따른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은 경건함을 산출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구절이 여기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은 여기 2절에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우리가 유일한 신약 사역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을 사역하는 이 사역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모든 라이프 스터디와 모든 사역의 책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타이핑을 하냐면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구절들, 부분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약의 사역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분 유일한 우리의 남편으로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단일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남편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당신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 그럴 때 당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넘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내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죠. 결코 부정적인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부패된 생각이 나오죠. 3장 14절에 보면 단단해진 생각이 나오고 또 여기 눈먼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또한 배역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 남편에게 약혼시켰다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개요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구절들 읽어보시고 말씀들을 읽어보시길 격려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 요점들에 관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실제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기도 주님께 기도한 것에 그 실제 안으로 이끄시도록 그것이 실제 영이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실제 영이신 그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대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상은 반드시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 들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이 20회 오기 전에 그러야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은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한 번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 영원한 경륜의 이상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과 활동을 통제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잠언 29장 18절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진다고 말하죠.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은 제멋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지배하고 통제하는 요소가 없게 됩니다. 생활에서 그런 요소가 없게 되죠. 그것은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은, 그런 생활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거듭났을 때, 아마 거듭나기도 전에 제 아내를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그리스도인 되는 건 무엇인가? 하늘에 천국에 가면 뭐 하는가? 나는 거기서 하프를 연주하는 건가? 내가 하늘에서 뭐 할 건가? 내가 하프나 연주하는 건가? 저희 아내가 제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이며, 그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육체가 되셔서 또 영으로서 실제화 되셔 그분 자신을 우리 세 부분의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며, 왕국을 가져와 이 시대를 전환하여 왕국시대로, 천년 동안의 왕국시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천년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죠. 그 하루가 바로 우리의 결혼하는 날입니다. 혼인날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영원 안으로 이끌어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고 구속된 사람들이 그분의 아내가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집회 안에서 저에게 분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집회를 떠날 때 우리가 주님의 분배를 더 받지 못한다면 이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해야 되는 생각은 주님, 당신 자신을 제 안에 오늘 더 많이 분배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제 안으로 더 분배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또한 제 안에서 흘러나가시어 다른 사람들 안으로, 제가 돌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여기 이코노미에 대한, 경륜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여기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법이란 뜻입니다. 행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가정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정 행정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 부분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단체적인 표현이며, 또한 그것은 새 예루살렘 우리 존재 안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 곧 하나님의 경륜의 전략적이고 중심적인 지점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세부로 된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NIM에서는 제가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님 회복원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주회복원에 들어왔을 때 형제님들이 항상 어떤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습니다. 처음 동그라미는 우리의 영이었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 영을 둘러싸는 동그라미가 혼이었고 세 번째 원을 그려주셨는데 그것이 몸이었습니다. 영, 혼, 몸.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연합된 영을 주의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님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말했죠. 거기에 대문자 S가 있고 소문자로 된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합한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이 우리의 인간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성한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여, 항상 여러분의 영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관심하십시오. 여기 1번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신성한 영께 자신을 한정시키고 심지어 모든 관심을 그분께만 집중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경륜의 표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라기 2장 15절 16절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이나 여러분의 영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것이든 심지어 차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가?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느끼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가? 이것이 바로 영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에 사망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끼고 어두움을 느낀다면 그 말은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영 안에서 섬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6절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라고 말합니다. 영을 생각에 두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영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대한 청사진에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단어 숨은 네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잠언 20장 27절에 나옵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에 있는 이 영이 바로 네쉬마인데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숨은 사람이 사람 안으로 호흡해 넣으심으로 사람의 영 안으로 불어넣으시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이 몸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지으셨죠. 그 영을 지으신 결과 사람이 산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 이 호흡이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닮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들은 모든 별들과 은하를 포함한 하늘이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며 사람에겐 영이 있고 그것은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사람은 영 안에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치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 안에서라고 하나는 위드하고 영을 영으로, 영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한 것에서는 인을, 안을 사용합니다. 영 안에서. 아마 이것이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킬 수 있고 영을 훈련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집회에 오셨습니까? 아마 거기 저녁이겠죠? 왜 이 저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 안에서 접촉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하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이 없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접촉할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 온 우주는 비어있는 공허한 것입니다. 우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영을 훈련하오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두 번 말하죠. 확대역 성경을 보시면 수증기 중에 수증기고 걸음 중에 걸음이며 공허함 중에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 생활은 다 수증기와 같고 걸음과 같고 공허한 것입니다. 제가 기쁜 것은 그 다음 책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다음 책이 그 허무하고 허무한 다음 책이 아니라 바로 Song of Song,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죠. 우리가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접촉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데에서 노래 중에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교회, 그리스도인 생활은 뮤지컬 같이 됩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뮤지컬이 되죠. 여러분은 공기와 같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노래 중에 노래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노래하는 가수들입니다. 우리의 제 뒤에 성가대가 없죠? 여러분 뒤에도 성가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가대입니다. 우리가 다 가수들이죠. 노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안 좋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의 소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하모니 화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노이즈, 소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들은 정말 노래가 제 형제님은 정말 좋은 목소리 형제님 있고 어떤 형제님은 무슨 노래를 불러도 톤이 똑같은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소리 다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 바라는 즐 기쁨의 소음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하여 주님께 노래할 때 우리의 생활은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살고 우리 영을 훈련할 때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 우리의 혼 안에서 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이 문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훈련하면서 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린 그분을 생명주는 영으로 그분을 접촉하게 되고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영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시죠. 우리의 영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주는 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영을 경시하면 그리고 혼 안에 산다면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혼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되게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할 때 생명주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시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의도를 우리 안에 주입하시죠.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시하지 마십시오. 다만 혼 안에서 생각 안에 살지 마십시오. 영으로부터 떨어져 산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가 정의의 방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분의 위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말하죠. 또 우리의 생각에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죠. 또한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시키신 분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죠. 우리의 영화롭게 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미리 맛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도 우리가 집회에 오기 전보다 더 우리의 죽을 몸에도 더 많은 강해진 느낌을 우리가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단어 적그리스도의 엔타이라는 적그리스도 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적한다는 말과 또한 대치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사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살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을 무시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 안으로 연합되시는 것을 경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떨어져서 살며 적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4번입니다. 주님 회복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의 회복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단일함과 하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은 혼돈과 분열의 장소인 바빌론에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우린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 연합되어 저는 매일 아침 주님을 접촉한 다음에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말씀과 주님을 접촉한 다음에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주님과 마친 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저 안에 영 안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온종일 보존하십시오. 저를 단순함과 이런 하나 단일함과 하나 안에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린 영을 무시하며 그 결과는 혼돈과 분열입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나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라이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매일 주님께 단순한 헌신을 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드립니다. 당신을 단순하게 누리기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한세 사람을 위해 인종을 삼켜버리는 은혜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영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그분을 은혜로서 체험할 때 그것이 삼키는 은혜가 됩니다. 한세 사람 위하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인종에 대한 느낌조차 없습니다. 인식조차 없습니다. 마빈 형제님이 이 집회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빈 형제님이 FTTA를 통과하셨죠. 마빈 형제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형제님을 향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형제님을 만났을 때 수요사역 집회 끝나고 만났는데 이제 형제님은 주의 보건의 견고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저를 볼 때 아무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서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사역하시는 거구나. 그는 몸의 지체이며 기능을 발휘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 한세 사람의 일부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툼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에 있고 영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 곧 우리와 함께한 은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발생한다.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실제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전체 장을 보시면 특별히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위에서 기도했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은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믿는 우리를 향한 삼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2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게라는 말은 여기에 신성하고 비밀한 하나의 전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삼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에 말하는 이 능력은 무슨 종류의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며 두 번째 초월의 능력 세 번째는 복종시키는 능력 네 번째는 머리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머리되시 말해서 복종하게 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안에 있든 주님 우리 당신 자신을 죄 안에 분배하십시오. 이 심지어 20회 안에서도 분배하십시오.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 머리 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저에게 머리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 지체로서, 당신의 몸의 지체로서 인 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C1번. 각 지방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표현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있을 수 없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방교회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들은 한 교회가 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한 도시마다 오직 한 교회가 있었죠. 우선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온 우주 가운데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 모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린 교회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지를 그렇게 묘사하는 교파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 이 뉴욕에 있는 도시, 이 뉴욕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뉴욕시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시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달, 이것은 달과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밤 눈이 어떤 달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보름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시에서 보고 있는 달, 그 달은 뉴욕시에 있는 달이죠. 같은 달을 이 NIM에서 보면은 이것은 NIM에 있는 달이다. 그것은 같은 달이죠. 그것은 다만 다른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그 한 달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바로 그 한 달이 그 한 교회가 도시들에 나타나는 것이죠. 뉴욕시에 있는 그 달, 그 교회, NIM 있는 그 달, 그 교회, 한 도시마다 한 교회, 한 교회는 한 도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방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으로 모든 성도를 이끌어야 한다. 주의 보안에 5월에 계셨던 분들은 리 형제님 사역에 마지막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편집했었는데 이 형제님이 한 번은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한 형제님과 런던에 가서 그 책의 요점을 교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영국에 갔었는데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형제님과 교통을 하면서 형제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섞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섞임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섞임은 신성하고 비밀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물리적인 방면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욕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8년 동안 여러분은 온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섞임 안으로 더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뉴욕시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제가 신이 났습니다. 저에겐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제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성도들과 섞였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함께 섞으셨다고 말하죠. 여기 25절을 더했어야 됐는데 25절에서는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함께 섞으시어 그러므로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몸을 함께 섞으셨습니까? 그것은 몸 안에 어떠한 분열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함께 섞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제가 두 방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길을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어떤 그룹 안에서 섬긴다면 아마 활력그룹일 수도 있고 어떤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수행하기에 어떤 형제님의 봉사그룹 또는 자매님들 그룹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항상 교통하시고 항상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교통 성도들과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멈추고 교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섞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항상 멈추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저는 많은 경험 가운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재능이 있는, 많은 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리 앞서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 미리 앞서 나갑니다. 동역하지 않고 앞서 나가죠. 우리 동역자들이 배운 것은 미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교통하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들과 교통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그 영으로 함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다른 형제님들, 성도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위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회에 오기 전에 장로들이 함께 모일 때도 장로들은 그렇게 각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이 집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가 하는 모든 것,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영을 통한 것이게 하십시오. 제가 장로 모임에서 하는 것들, 저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나 우리의 주된 일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동역한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수행할 때 순수한 길 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몸의 건축을 위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2장 4절에 5절에 따르면 그 소재를 드릴 때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섞여 있습니다. 그 연합이 바로 섞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신선한 기름으로 저를 연합하십시오. 제가 동역한 성도들과 더 섞어주십시오. 연합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섞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인사함으로, 안부를 전함으로 했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에게 안부를 전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이 서신을 읽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고 말하죠. 즉시 로마 성도들이 베베 자매님 그리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안드로니고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그렇게 안부를 전함으로 그는 그들을 함께 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마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성도들에게, 동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리키 형제님과 데니스 형제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뉴욕에 있는 성도들과 만났을 때 아마 대학생 집회 후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였는지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봉사자들과 만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뉴욕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해서 너무 기뻤고 제가 그것을 말했을 때 제가 어떤 성도들을 보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뺨에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잘 몰라겠지만 제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뉴욕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리키 형제님이 아시는 거겠지만 특별히 앤드류 형제님과 저는 정말 뉴욕에 있는 교회, 뉴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형제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형제님을 그리워합니다. 형제님 정말 뉴욕 교회를 관심하셨습니다. 정말 관심하셨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오늘날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좋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만족했다면, 다만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 생활을 상징하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이 하나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시온의 조성 성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이죠. 제가 격려가 되는 것은 여기 계시록 3장 21절을 볼 때 제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전달자에게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나서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기는 자라는 대문자로 된 오요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일한 이기는 자, 대문자 이기는 자이신 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오직 그분만이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주는 영으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살아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시도록 함으로써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자이신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 5장 31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데보라의 노래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3절과 일치됩니다. 이기는 자들은 태양과 같이 빛나서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과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시어 제가 모든 제 마음과 생각과 혼과 제 심지어 육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서 제 안에 주입하시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해와 같이 될 것입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들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보배로운 인격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사랑하고 누리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2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요. 이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 이상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 이상이 바로 성경 전체 66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를 보여주며 구약은 예표인데 바로 그 실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실제 그림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A번입니다. 회복과 경륜이라는 단어는 한 대상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회복의 문제이다. B번입니다. 회복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원래 의도,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C번입니다. 하나님의 대다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하신다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원칙이 있다. 항상 주님의 회복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곧 남아있는 이들과 함께한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원칙입니다. 우리 온 성경을 통해 교회의 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었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4만 3천 명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였죠. 물론 유대인 전체가 다 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현재 상황이나 전통적인 실행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회복의 현재 전진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표준에 의해 지배받아야 한다. 저는 이 나머지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의 실제적인 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주 회복이 무엇이며 무엇이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교회를 반대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시면 주님의 회복은 정확히 사탄의 계략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항목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안으로 받아 취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회복입니다.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뉴욕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에나임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교회의 터 위에서 모이고 만나는 이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몸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몸만 있고 우주적으로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그 우주적인 교회의 지방적인 표현으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의 지방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의 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여기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2번을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비판적이 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성경에. 여기 성경 안에 남침례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 만난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침례 요한은 남침례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침례자 요한이었죠. 교파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교파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D는 누구누구의란 뜻이고 노미네이션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 어떤 이름에 속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유일한 이름,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이름만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는 사실 그리스도 부인이죠. Mrs.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여러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기능이죠. 이것이 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공급하는 마디에 대해 말합니다. 온 몸이 함께 자란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건축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여기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고 공급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온몸이 함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내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오면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에서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영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말함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으로 그분을 말해내므로 서로 안으로 말함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원할 때 모두가 배우고 격려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원할 때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원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격려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원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로 격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이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분열과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 A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져야 한다. 고린도서 5장 4절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생명의 본성 안에 있고 생명의 내용을 가지며 생명의 흐름 안에 있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구절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갖 종류의 분열을 거절하고 온갖 종류의 가르침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바람은 여러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바람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를 보겠습니다. 장로교의 그 의미는 성경적이죠.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교파를 결성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온갖 종류의 가르침의 바람과 영적인 죽음의 확산에 맞서며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 떠나야 한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모든 믿는 이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사람에게 돌아서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10번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드린 우리가 첫째로 처리해야 할 것이 듣는 문제임을 계시한다. 우리의 움직임과 일은 항상 우리가 들은 것에 지시를 받는다. 그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려면 먼저 피를 오른쪽 귀볼과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한 거기 기름을 발랐죠.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 중에 먼저는 피요 그 다음에 기름이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신선한 기름, 즉 삼일 하나님의 영이신 신선한 기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여기 귀가 먼저 나옵니까? 듣는 문제가 먼저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듣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은 발로 상징되어 있고 우리의 일은 손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들은 것의 진실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번부터 4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에 우리의 귀를 내준다면 우리의 행위와 일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교회든지 부정적인 것들을 듣기를 중단한다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살아있을 것이다. 가장 약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비평과 한담과 시비가 가득한 교회이다. 우리는 종종 깨끗하지 않은 말들, 꼭 건강하지 않고 전염성 있는 말들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귀를 씻어야 한다. 피로 씻은 후에 우리는 그 영의 기름바름을 누릴 것이다. 4번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듣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듣는 데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는 조금도 우리의 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휴스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항상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사역에 말하는 것을 항상 들으라고 하셨죠. 에드 형제님 이 테이프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제가 테이프를 얻었는데 이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책의 부분이었는데 그 장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이 형제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정복하십시오.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 제가 그때 한 고속도로에서 주차장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카세트를 테이프를 끄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그 고속도로에서 제 온 일생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찬송 테이프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뉴욕 성도들이 만든 찬송을 듣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갈 때 운전해 줄 때마다 항상 그 찬송을 듣습니다. 틉니다. 제가 누가 그거 부른 겁니까? 물어보면 뉴욕 교회 성도들이 부른 겁니다. 저를 정말 기쁘게 합니다. D번입니다.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누룩, 인도 직분에 대한 야심과 꿀, 천연적인 애정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1번입니다. 야심과 천연적인 애정은 함께한다. 야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걸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것이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2번입니다. 우린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따르고 있다. 이제 2번에 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 저는 레위기 11장의 1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이 각주 함께 읽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아주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고 연결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보내요.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비몽사몽 가운데로 들어갔었죠.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아주 모든 종류의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죠.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서 그 동물을 죽이고 먹어라.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죠. 주님, 아시죠? 아십니다. 저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같은 걸 말했죠.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그를 초대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죠.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것을 언제 봤습니까? 바로 그가 옥상에서 본 그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정한 동물들이 사람을 상징하죠.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누군가를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을 접촉하여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결국 그것이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먹는 것이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접촉하여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결국 그것이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재조성하여 현재 우리의 존재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5장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음식으로 먹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음식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접촉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는가가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미혹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한 우리의 염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한다면 데니스 콜리 형제님과 동행하십시오. 데니스 형제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형제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 아래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4번입니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대로 더욱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있어 목표를 잃어버렸으며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저는 이 피하고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항목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들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죠. 누가 이들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회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하늘에 속한 이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하였습니다. 여전히 형제님들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과거 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메시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메시지 전체를 거쳐 형제자매님들이 머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기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